이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위성입니다. 한 판 한 판이 다 위성이고 하나씩 내보내는 겁니다. 밖으로. 야, 이게 조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면은 지구상에서 불가능하지 않냐. 우주에 위성을 연결하는 시스템인데요. 우주 레이저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비용들은 스타쉽 쪽으로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를 올려서 직접 위성을 하겠다는 스페이스X에는 밸류에이션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2조 1000억 달러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압권 시작합니다. 아, 지금 땅에다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힘든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거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서버에 랙들이 이렇게 있게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뭐 인피니밴드나 이런 걸로 네. 연결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끼리는 광통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분산형 학습을 해가지고 GPU를 뭐 수천 장, 수만 장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서버 랙 하나하나를 위성에 실어서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우주로 보내가지고 네. 위성하고 위성끼리 연결을 시켜가지고 병렬형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아니, 원래 서버는 우리가 병렬형 학습을 시키죠, 지금.
네, 네. 어, 네.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것처럼 이제 하늘로 올려가지고 네. 걔를 레이저로,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위성을 연결해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켜갖고 AI 데이터 센터로 쓰겠다는 거죠.
아, 그 진짜 그 아이디어예요?
아, 그러니까 환장하겠다니까 진짜.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올렸습니다.
아, 올렸어요?
올려갖고 프롬프트로 달에 발을 처음 내디딘 사람처럼 처음 가동된 AI로 위트 있게 인사를 해봐.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지구인들. 뭐 매혹적인 파란색과 초록색 조합이에요. 뭐 경이로운데요. 여기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뭐 인사이트 있는 논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시작해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거는 아직 그 시험 모델입니다. 이게 네. 올라간 건 아니고 네. 앞으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제가 좀 패스트를 좀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가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 가운데 데이터 센터가 있고 4km 짜리
패널이 4km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럼 4km 짜리 저 패널로 5기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하는 건 아닐 건데 네. 여러 개를 또 연결을 해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5기가와트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는 네. 그 AI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울산. 네.
SK하고 AWS, 아마존이 100메가짜리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주에다가 5기가와트짜리
50배짜리.
만들겠다. 50배짜리.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근데 그게 지금 100메가에 7조인데, 그럼 5기가면은 350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우주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는 여기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다 받아갖고 쓰겠다는 거고,
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위성당 1000kW의 출력을 가진 위성을 연간 메가톤 규모로 운영을 하면 유지보수 비용 없이 연간 100GW의 AI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역폭 레이저를 통해 스타링크 위성군을 연결하겠다. 라는
네.
얘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우주로 갈 수 있다. 화성 간단 말이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100테라와트네요, 100테라와트.
100테라와트의 AI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네.
뭐, 카르다셰프 2 문명으로 나가는데 상당한 진전이 가능하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타링크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하고 좀 비교를 같이 해드리면은 스타링크 V2 미니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발사 중량이 한 740kg 정도 되고요. 다운로드 링크가 한 100기가 BPS
네.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보낼 때는 스타링크 2, V2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 안테나가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통신보다는 연산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산을 위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산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공급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무겁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2000kg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방열판 및 컴퓨팅 모듈 탑재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이거는 100기가라 그러면은 1테라 BPS다.
속도가.
예, 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크게 데이터 전송 대역 폭이 크게 확보가 된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홀 용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병렬형 컴퓨팅을 하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타링크 V2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을 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그 위성하고 위성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땅하고만 연결하면 되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얘는 데이터 센터니까 이게 여러 개의 컴퓨팅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하고 위성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위성하고 위성을 연결시키는 게 4테라 BPS. 그래서 위성 간 대용량 처리 및 라우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네. 이렇게 계속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전력 생산 같은 경우는 뭐 통신만 하면 될 때는 4에서 한 6kW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스타링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타링크 V3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니까 네. 전력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kW에서 100kW 거의 한 20배 정도 네. 때는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kg 이상 돼야 되니까 네. 지금은 팰컨 9 발사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V3 같은 경우는 스타쉽을 써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쉽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크잖아요. 팰컨 그렇죠. 9보다. 네. 이게 이제 화성 갈 거니까.
네.
사람도 가야 되고 뭐 차도 실어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물건도 많이 실어야 되고. 네.
네, 그 스타쉽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형도인데요.
네.
근데 V2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많이 안 필요한데 V3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 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 무거운 애를 이제 한 번에 한 60, 70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 2톤짜리를 60, 70개.
그러면은 한 120톤 정도를 싣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스타쉽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쉽하고 패콘9을 비교를 해보면은 높이가 훨씬 더 크고, 이게 지름도 크고, 탑재 용량도 이제 훨씬 크잖아요.
네.
이거 100톤이 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120톤을 싣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화성 식민지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스타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팰콘 9하고 스타쉽하고 이제 뭐가 뭔 차이가 있는 거지?
네.
팰콘 9은 이미 지금 스타링크 V2를 올려서 뭐 우주에 우주 정거장 가고 뭐 그럴 때 나사에서
네.
그럴 때 쓰는 게 팰컨 9이고요.
이미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발사하는 걸로 알고
계속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타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이거 젓가락 잡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는 거가 내려 거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던 걸 내려오는 걸 잡는 이 메카질라라고 고질라처럼 네. 이게 로켓 잡는 거 되게 유명한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스타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쉽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요.
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 짓을 왜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스타클라우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배, 10배 줄일 수 있다.
우주에서 만들면. 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그 스타클라우드의 그 위성에는 H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GPU H100이 들어가 있고, 그 스타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에서는 이제 에너지 비용이 한 10배 정도 저렴하다.
네.
우주에서 바로 태양광 패널 받아서 전기 갖다 쓰니까.
사실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는 게.
가능한지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네. 아니, 그러면 그거. 냉각 어떻게 해? 냉각
그러니까 냉각 얘기도 나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네.
방열판 같은 거를 올라가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우주는 추우니까
네.
열이 뭐 굳이 발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주는 이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죠.
예, 공기가 없으면 대류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복사열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열판을 라디에이터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 부분들도 여전히 좀 미션으로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GPT-4를 하나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도 이제 50메가와트가 들어가고 37,000 가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차세대 AI 모델 같은 경우는 기가와트급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 3년만 지나도 전체 전력의 12% 정도를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 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거는 한 2년이면 되긴 하는데 발전소를 짓는 것도 오래 걸리기는 하죠.
네.
그 뭐 그래도 이제 태양광이 그나마 좀 빠르고 가스 발전이 있고 이제 연자력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송전망까지 만들려고 보면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와 이 송전망을 만드는 속도가 달라서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빨리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주로 올라가게 되면은 5년 내에 우주가 AI를 훈련하기에 가장 저렴한 장소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한 3년 전쯤인가? 제가 그 스페이스X에다가 네.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던 국내 업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반도체 회사가 왜 스페이스X에다가 반도체를 넣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요? 우주 데이터 센터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미 그것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는 한 그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는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 그런 거 하려 그러는 것 같다라고 그때 그 사장님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식이 없었던 이유는 이 그 우주 데이터 센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타쉽의 문제였어요. 그 정도의 무게를 들고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스타쉽이 아직까지도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회사는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걸로 퀄리티 테스트를 대부분 통과를 했는데
네.
납품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안 사가는 거죠. 스타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스타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조금씩 사간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스타쉽이 최근에 발전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입에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스타클라우드가 지금 H100 갖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이제 저기 뭐 세콰이아 캐피탈 그리고 뭐 Y 컴비네이션 구글 엑셀레이터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H100 들고 올라가서 오픈 소스 좀 작은 모델이긴 한데 그 젠마를 가지고 우주에서 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다가가서 이거 잘 되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웰 들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위성을 어떤 식으로 들고 올라가냐라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식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위성입니다. 한 판 한 판이 다 위성이고 얘를 이렇게 실어가는 거예요. 우주선에다.
네.
그래갖고 하나씩 내보내는 겁니다. 밖으로. 뽁! 뽁! 뱉어내는 거죠. 이렇게.
네.
하나하나 뱉어내가지고 우주에다 얘를 뿌리겠다.
아, 저 하나가 위성이라고 얇은 판이 위성이라고
얇은 판 하나가 위성이고 이제 펴지겠죠.
네네.
펴지면은 이런 식의 기술들이 스타쉽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직 올라가질 못해서 그렇지
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타쉽만 완성되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처음에 우주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어디다 쓸라 그러냐 우주 가서 뭐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뭐 희귀금속 같은 거 뭐 달에서 캐온다는 둥
네.
아니면은 스타링크 같은 것도 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매력적이긴 한데
네.
지금도 뭐 통신 요금 얼마 안 들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걸 우주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사막에서 조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는 한데.
네.
제가 사막을 갈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배에서.
네.
뭐 배에서 뭐 태평양 한복판에서 통신해야 되지 않냐. 뭐 지금도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비행사, 그러니까 항공사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우주, 그러니까 항공기 안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돈 내고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한가?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많이 들죠.
어차피 많이 들죠. 그 샘 알트만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조달러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조달러를 얘기하는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면 이거를 우주로 올려서 가격을 거의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으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해볼 만해요.
조달러면 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 정도의 수요가 있다 그러면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아.
뭐 그러면서 아 물론 채팅창 잠깐 보니까 뭐 우주에서 배영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아까 스타클라우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스타트업에 한 얘기가 하나 있고 여기는 엔비디아랑 구글이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맨날 그런 얘기하는 것도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럴 건데 여기에 구글도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내용들도 일단 전해드릴 건데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조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면은. 지구상에서 불가능하지 않냐. 그 정도 전기를 어떻게 만들며,
네.
그 정도의 그 냉각을 어떻게 시킬 거며, 여기를 어떻게 다 연결을 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우주에 위성을 연결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우주 레이저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옵티컬 인터 세틀리트 링스.
네.
그러니까 우주 레이저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학위성 간 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성 하나하나를 이제 그 빛의 속도로 연결하는
네.
그런 기술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위성 간에 200Gbps 속도로 이게 연결을 하는 우주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스위치마다 12.8TBps급 스위치 용량이 탑재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것도 참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우주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지금 태양광의 효율이라는 게 그 밤이 되면은 태양광을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주 데이터 센터는 여명, 황혼, 태양 동기 궤도.
뭐예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위치에다가 위성을 세우면 지구 그림자에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태양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런 위치가 있대요?
예, 예. 어허.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네.
24시간 내내 태양광이 비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가 태양이 그늘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력 생산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겠네요, 거기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8배나 더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태양광 생산성이 전력 생산성이 네. 8배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0년간 운영을 해봤을 때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네.
뭐 지상에서 할 때는 1억 6천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주에서는 820만 달러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로 갔을 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방사선 때문에
네.
그 방사선 때문에 반도체가 잘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 우주 방사선.
네, 네. 우주 방사선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X의 접근 방식과 구글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스페이스X에서는 그 좀 일반적으로 저렴한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를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개를 묶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묶었다, 세 개를 묶었다 그러면 세 개를 그러니까 다섯 개가 답을 냈는데 이 중에 방사선 때문에 오류가 나는 애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섯 명이서 문제를 풀고서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네. 답안지.
근데,
네,
답안지 맞춰보듯이.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수결로 정하는 거예요.
아.
이 중에 잘못된 애 거를 빼고 맞는 애께 맞는 걸로 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틀린 애는 뭔가 네. 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그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대로 돌리고 요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스페이스X 방식.
이게 스페이스X 방식.
구글 방식은요?
그럼 구글 방식은 뭐냐면
네.
구글 방식은 네. 방사성을 직접 쬐는 겁니다. TPU 버전 6 버전을 가지고
네.
방사선을 거기다가 막 때려본 거예요.
네.
방사선을 때려보니까 HBM 메모리 쪽이 가장 먼저 이상이 발생을 하더라.
네.
그런데 얘를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험을 했더니 5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왔다.
그만큼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렇죠.
네.
한 3배 정도까지 방사선을 견디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거가 이번에 12월 초에 나온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 그럼 구글은 반도체 자체가 방사선을 쬐더라도 오류가 안 생기게끔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테슬라는 아 그건 모르겠고 일단 여러 개 쓰다가 오류가 생기는 거 빼고 나머지가 정답이야.
예.
그러면 이걸 소프트웨어로 계속 한번 바꿔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TPU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방사선 노출을 시켜가지고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도 견딜 수 있게끔
네.
그런 칩이 나왔다.
되게 구글스럽고 되게 머스크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위성끼리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위성끼리 통신을 했을 때 빛으로 했을 때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빛도 가는 거리에 따라서
네.
이게 그 도달하는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광학이라는 게 이제 그 얼마나 이렇게 멀리 쏴야 되니까
네.
멀리 쏘는 힘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성 간의 거리가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보내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간다.
네.
그래가지고 얘를 가까운 거리로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초근접 비행 통신 대역폭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럼 위성들끼리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거리를 10분의 1로 줄였을 때 그 위성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하냐.
안 부딪혀야죠. 네.
안 부딪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제일 최적화된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네. 어느 간격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은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와.
좀 신기하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뭐 한 팀 위성군을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위성군 하나 이렇게 하고 위성군 하나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돌리는데 1km 반경 1km 평면 군집에다가 81개의 위성을 딱 넣어가지고 적절한 위치로 배열을 해서 돌리면
네.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하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모음집을 만들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위성 하나는 렉이지만
예.
위성을 이렇게 군집을 만들면 이게 데이터 센터다.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얘를 몇 개 올리면 된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들 때 건물도 지어야죠. 땅 파야죠.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올려야죠. 거기 철근 들어가야죠. 이런 거 다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올리는 비용만.
아, 물론 올리는 비용 비싸고, 그 다음에 위성 만드는 비용이 비쌀 수는 있겠으나,
예.
좀 색다른 접근 방식이긴 하네요.
많이 색다른 접근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럼 위성들끼리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며 위성으로 연결을 했을 때 레이저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그 레이저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거리가 어떻게 되며
와.
최적화된 거리 안에서 위성을 어떻게 배열을 시켜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관련한 논문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발사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지금 발사 비용을 놀리고 있는데
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이 누적 발사 질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20%씩 가격이 감소하더라.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35년경 저궤도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20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야야.
그리고 킬로그램당 $200 이하로 때려갈 경우에는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전력 비용과 유사한 수준을 갖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 땅 부지를 확보할 일이 있겠어요? 뭐 탄소 배출을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네.
거기서 뭐 주민들이 거기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근데 2035년이면 너무 멀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년이잖아요.
네.
10년이면은 전력망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원전 하나 짓는데 15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 1.4기가와트짜리 원전을 하나 줘야 되겠다.
네.
라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한 15년 걸립니다.
네.
근데 이게 발사 비용이 이때 200kg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굳이 원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원전 만드는 시간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그 막 만 달러, 2만 달러 막 이랬었는데
네.
엄청나게 줄어들었네, 진짜.
그래서 구글에서 11월 4일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네. 우주 기반의 확장 가능한 AI 인프라 시스템 설계 탐구 프로젝트 썬캐처라는 프로그램.
네.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뭐 만들 수만 있으면 그 비용을 진짜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비용을 아끼냐를 떠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0메가 만드는데 7조 드는데 그거를 뭐 7기가와트로 만들게 되면은 700조죠.
7기가
아니다.
70.
10기가. 네, 10기가 네. 하면은 700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구현할 수 있으면 700조 어치의 수요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꼭 그렇게 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좀 안 되겠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네. 고빈도 매매.
네, 고빈도 매매.
네.
뭐 전문 용어로 틱틱이라 그러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금융 자본 시장에서 이게 제일 빨리 거래를 하는 차익 거래 같은 거 할 때
네.
아비트리지 거래할 때는 그 딱 아비트리지가 벌어지면 그 수익이 나는 걸 먼저 주문하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쓰게 되면은 지금은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케이블로 산맥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돌아가면은 산맥을 돌아가는 속도가 또 걸립니다.
네.
거의 뭐 밀리초 단위로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산맥을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냥 뚫기도 해요.
조금 더 일찍 그 더 좋은 매물 잡으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카고에 있는 선물거래소가 있고 네. 뉴욕에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그럼 현선물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가려고 얘를 산맥을 뚫고 가는 케이블을 만들 정도로 이 고빈도 매매에는 돈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케이블로 안 하고 우주에서 쏘는 거죠. 우주에서 쏘면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네. 뭐 6G를 할 때 우주랑 같이 연결하는 것들은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빈도 매매에는 기본적으로 좀 그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네.
또 AI 훈련이나 추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처음으로 재사용 로켓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는 우주 여행한다고 카르만 라인까지 갔다 오고 막 부자들 뭐 얼마였죠 그때 막 억 단위 돈 내갖고 한번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거 하는데 물론 그때 막 투자자들 기분은 좋았습니다. 막 뉴스 나올 때마다 주가 오르고 막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네.
아니 저 1억 내고서는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된다고 저게 돈이 된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나마 다음으로 나왔던 게 아니 그래도 그 정도 빠른 로켓이면은 이 로켓을 위로 쏘면은 우주 발사체지만 옆으로 쏘면은 교통수단이니까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대륙간 이동을 하는 어떤 비즈니스 수요는 있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콩코드도 망했는데
그렇죠
콩코드도 망했 그러니까 뭔가 누가 돈을 낼 건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고 뭔가 시도는 좋지만 그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돈을 낼 건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데이터 센터는 지금 돈을 내겠다는 사람 조 단위로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건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스페이스X가 뭐 내년에 상장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그전에 한 8천억 달러 얘기하다 지금 1조 5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1조 5천억 달러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 코스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그러니까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건 좋은데
네.
그걸 가지고 돈이 되겠어? 뭐 우주 잘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우주에 가서 뭔 돈이 돼?
네.
우주 가서 돈을 벌어야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화성에서 뭐 화성을 식민지로 삼을 게 그래 뭐 기분은 좋은데 그게 돈이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구글도 그렇고 스타클라우드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우주 위성들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결국은 스타쉽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비용들은 스타쉽 쪽으로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를 올려서 직접 위성을 하겠다는 스페이스X에는 밸류에이션 얼마를 줘야 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2조 1000억 달러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2조 1000억 달러라는 그 기업 가치를 받아서 IPO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거기서 아,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 겁니다.
이러면 좀 할
그러면은 야 너네 뭐 시장에서 돈 끌어다 뭐 하려고
식민지 화성에서 식민지 만들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IPO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그 뭐 대주주들이 엑시트하고 창업자들 엑시트하는 용도나 VC들 엑시트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크게 IPO를 하려 그러면은 너 IPO로 자금 조달해서 뭐 할 건데 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네요.
이거 해서 스타쉽 올려가지고 우리가 네.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를 지금 해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안 뛰어들 수가 없어요.
네.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AI5 같은 칩, AI6 같은 자기 칩을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도조 시스템 뭐 그 데이터 센터 뭐 그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기 위한 그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반도체 만들면서 잘 만들어서 우주에서도 쓸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우주를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클라우드 같은 스타트업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도 TPU랑 모델이랑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쉽만 좀 빌려 쓰고 우주에 올라가서 위성 만드는 건 자기들이 직접 해보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최근 거의 한 달 사이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돈 낼 곳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네요.
엄청 크죠.
그 전까지 돈 낼 곳을 못 찾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부자들 꼬시고 막 이거 한번 타보세요. 막. 아, 돈 낼 곳을 찾은 게 진짜 큰 변화네요. 물론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돈 낼 곳을 찾았다. 와, 완전히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원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또 물 문제도 그렇게 크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네. 우려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방사선에 맞는 네. 반도체 만드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발열 문제를 이제 그 판으로 좀 빼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복사열로 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열을 잘 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주권, 특정 국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경우에 이게 좀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고 중국 데이터를 미국에 보관하고 이거 좀 찝찝하잖아요.
네.
근데 우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중립적인 곳에 데이터 저장소가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좀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어디다 쓰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지구를 관측하고 재난 감시 데이터들이 이게 있으면은 우주에서 관측하고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주 데이터 우주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뭐 불난데 이런 데도 보고서 이게 비전 분석해가지고 바로 알려주고 뭐 네. 이런 데 쓰기는 한대요. 근데 또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수리하러 갈 때
수리 못 하지
저기 수리하는 아저씨가 잘 안 가요.
아,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아, 이 김에 우주여행 한번 하고 오는 거지 뭐.
그 망가지면 네. 이게 그 저 수리 기사님 부를 때 돈이 많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 수리비 문제가 좀 있고, 혹시나 이제 미중 간에 우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네. 이렇게 단점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사용 로켓이 가능한 거는 몇 국가 안 되고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고,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돈으로 밀어서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주 데이터 센터가 최근 들어서 워낙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관련된 테마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저희 권 팀장님은 거의 국내에서 이 정도 내용은 최초가 아닐까 싶은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번 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공동구매 제품, 바로 리스테린입니다. 바로 이 리스테린. 요즘에 리스테린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테린을 비롯한 구강청결제는 다들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 일단 구강청결제를 한번 보자면, 우리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 입 안도 샤워를 하자, 매일매일 샤워를 하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여러분들 양치질을 하면, 저도 이번에 이거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양치질을 하면 칫솔이 입 안에서 닿는 면적이 전체의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 75%는?
입 안에?
입 안에서. 우리 칫솔이 닿는 부분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5%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치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입안 전체를 샤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긴 한데, 기존의 구강청결제는 저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양치하자마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존이라고 하긴 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강청결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데 어떤 성분의 구강청결제는 그 불소를 벗겨내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자마자 구강청결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소를 없애서 치아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의 구강청결제의 경우에는 양치 후 30분 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대요. 근데 리스테린의 경우에는
그거 언제 시간 기다렸다가 시간 지었다가 그거
까먹어요.
그치.
그때 되면 까먹어. 네. 근데 이
식후 30분 약 챙겨 먹기도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리스테린의 경우에는 성분 자체가 양치 후 바로 해도 될 정도로 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일단, 일단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해보시죠. 2분 30초, 2분 30초. 아, 물론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2분 30초 동안은 못하지만.
실수로 좀 먹었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안 매워.
그쵸.
네, 근데 리스테린이 원래 되게 맵지 않아요? 근데 이 리스테린 같은 경우에 이게 마일드 테이스트입니다. 마일드라는 거는 맛이 너무 강하지 않다. 근데 리스테린 쓰실 때 다들 좋아하지만 이거 하면 개운한 맛은 있는데 이게 너무 매워서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리스테린을 2분 반 동안 해야 된다라고 이주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2분 반 동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매워서.
매워서.
근데 네. 이게 지금 보라색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보라색 리스테린은 마일드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실수로 조금 먹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 반 이상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일드 맛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리스테린 토탈 케어 캐비티 케어입니다. 캐비티 케어라고 하는 거는 충치 예방 기능이 있는 충치 예방 기능이 들어간 리스테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약보다도 7배 정도 더 강력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이유가 불소 코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충치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쓰셨던 거는 6-in-1 토탈 케어라고 해서 입냄새 제거, 치은염 예방, 치석 케어, 충치 이런 이 여섯 가지 기능을 좀 토탈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토탈 케어 마일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예전에 그 매운맛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네. 저자극으로 순한 맛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자극 순한 맛 세트니까 저희가 요런 그 상품 구성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 고르시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게 저 저희는 댓글 되게 재밌는 게 그 내가 죽겠는데 세균도 죽었겠지라고 해서 합리화해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마일드한 맛입니다.
맞아요. 내가 네. 죽지 않아도 된다.
네. 내가 죽지 않아도 세균은 죽여주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이 750ml짜리 대용량을 4개를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100ml짜리 휴대용 있잖아요. 2개. 그렇게 총 6개가 한 묶음인데 그 6개 한 묶음에 24,32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옵션별로 가격이 같습니다. 요 제품을 선택하시든 요 제품을 선택하시든 같은 그 구성으로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만 이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라서 아무리 다른 데 가셔도 아마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다른 제품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성한 이 제품의 구성은 이 가격으로는 다른 곳에 가서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계약이라서 왜 이거 할 때마다 계약서 다 쓰거든요.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리스테린은 저희와 함께 구매를 하셔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저희 댓글에 일단 보시면은요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댓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리스테린의 제일 큰 매력은 당당함이죠.
네.
누군가에게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다.
저 오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테린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또 네. 그 당당함이 어디서 생기냐. 약간 입에 남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당당함을 더해주는 리스테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치주염 같은 거 있으신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칫솔질을 너무 세게 못 하시는 분들이 양치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껄쩍지근한 거를 좀 느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선물 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저희가 이번 행사 진행하는 동안 좀 저렴한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주 데이터 센터 과연 진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왜 나왔는지 그 맥락까지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